오늘 사사기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삼손 얘기가 넉 장에 걸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물론 이 뒤에 우리는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분기점으로 만들어내는 사사가 또 선지자가 있긴 하지만, 사사기에는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다면 12명의 사사, 대사사, 소사사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제 오는데, 오늘 그 배경이 여느 사사와는 다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패턴은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과 압제와 박해를 받게 되고 그걸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하는 이런 패턴들인데, 오늘 보면은 그런 패턴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앞에 보면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뭐 반복되는 얘기 같죠. 근데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목전에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쩡히 눈앞에 두고도 악을 행한다, 그 뜻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성막이 있을 때예요. 성막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으로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신상으로 달려갔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갈수록 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넘겨주시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지만은 뭐 이거 최장기간이에요. 그 땅에 7년, 8년 뭐 압제가 있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무려 40년간 압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방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지 않겠어요? 정말 그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36년 일본 일제 침략을 받으면서 지배를 받으면서 창씨 개명까지 하고 그야말로 우리 뭐 예, 민족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뭐 이슈가 되는 이런 반복되는 역사의 이게 과정을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침략을 받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블레셋의 손에 40년 블레셋은 그 이방족속 중에서도 가장 표독스러운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지독한 백성들이에요. 뭐 자기들로서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강인한 생존력이요 생명력이겠지만은 원래는 크레테 섬 쪽에서 온 해상민족인데 이들이 와가지고는 이제 셰펠레라고 그 평야 지역에 이스라엘의 서쪽 해안가 지역을 점령하면서부터 거기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어떻게 보면 해양민족의 어떤 침략성 내지는 해적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 뭐 강인함이나 표독스러움이 있어가지고 이 뭐 괴롭히는데 이런 말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이방족속들이 블레셋 족속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죠. 정치체제도 또 5개 도시국가가 연합 형태로 있으면서 굉장히 이게 위험에 또 침략에 어떤 통합적인 일이 필요할 때는 굳게 뭉쳤다가 또 이렇게 흩어졌다가 정말 이 다루기 어려운 민족들이었어요. 여기 40년간 지배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지배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다.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고통스러운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부르짖을 힘도 없는 거지 아니면 부르짖을 대상을 아예 잊어버렸는지 누구한테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여러분 죄를 자꾸 짓거나 반복하거나 타락하면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몸에 나쁜 게 들어가면 토해내는 게 원칙이에요. 몸에 뭐 이렇게 상한 음식이 들어갔다거나 뭐 이렇게 뭐 술을 좀 지나치게 먹는다거나 하면 토해내는 게 원칙인데 자꾸 먹다가 보면은 토해낼 힘을 갖지 못해요. 우리 신체가 거부할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술이 세졌다고 생각을 해요. 몸이 기력이 이제는 술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술을 먹다가 의식이 끊어지고 안 할 실수를 하고 그야말로 뭐 집인지 뭐 어디 밖인지도 모르고 자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갖다가 전봇대에다 걸어놓고 자는 사람들 자기 집 안방인 줄 알고 그런 실수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몸이 거부할 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을 때는 죄를 밀어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너무 죄에 익숙해져 버리면은 죄가 일상화되어 버리면은 더 이상 죄와 싸울 힘이 없는 거죠. 죄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누가 누구를 지금 비난할 수 있습니까? 뭐 서로가 각자가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인데.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사실은 그게 참 들어야 꼭 들어야 할 얘기들인데 안 듣는 거죠.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갓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그림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첫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여 들으시겠지만 부르짖는 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도 안 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애들이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줘야 될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불임 가정을 잘 쓴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구원의 그림과 딱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듣는 거예요. 사라는 이미 나이가 65세 넘었고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데 그 가정에 예 이삭이 잉태된단 말이에요. 뭐 보면 계속해서 그렇죠. 뭐 라헬도 고생하고 한나도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불인나는 뭐 쑥쑥 애도 잘났는데 안 돼서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가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나중에도 신약시대 가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이 안 되는 걸로 다 포기한 집안인데 사가랴 집안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애가 없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조장하듯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심으로 구원이란 인간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는 것, 이게 구원의 그림과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불임 가정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삼손은 그냥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되는데 나시린이란 게 뭡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시린 원래 규정은 민수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원래 나시린은 뒤에 부르는 거죠. 불러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동안에 첫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세 번째는 사체 죽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 이게 이제 세 가지 나시린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을 구별하여 그렇게 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처음부터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서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지금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애가 지금 아직 임신도 안 됐는데 마누아 아내에게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전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뭘 우리가 연상해야 돼요?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겹쳐지는 그림 아니에요. 뭐 여기는 뭐 남편이 이제 뭐 하지만 어쨌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수태 고지를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 수태 고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것이죠. 그 이제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갑니다. 6절 7절이에요. 시작. 이제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리. 나시는 보통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삶 전체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이 주는 메시지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예요. 출애굽하는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든 날이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사건이기도 하고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건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고 일생 동안 이런 기준을 지켜내야 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자, 8절, 9절, 10절이에요.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아내의 얘기를 들은 마누아 남편이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애를 기르라는 거지? 그래서 마치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구하고자 요청했듯이 그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 아닌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불신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기꺼이 들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째, 기도 그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요. 두 번째, 뜻을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요,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편에서 보면은 저걸 왜 말을 못 믿고 한 번에 못 믿고 또 저걸 뭐 응답을 달라 그러나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조금 더 분명한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첫째는 기도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정말 성경 말씀, 그날따라 그날 뭐 한 몇 년 만에 교회를 갔는데 툭하니 그 말씀이 내게 응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밖에 나갔는데 뭐 불신자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 말이죠. 제가 아침 시간이라서 긴 간증을 못 드리지만은 뭐 제 간증뿐만 아니라 제가 들은 간증도 수도 없어요. 뭐 그냥 뭐 그냥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 처음 만난 사람이 뭐 불쑥 뭐 얘기 건네는 게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알기 위해서 뭐 기도했는데 그게 뭐 혼미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시작.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 시대를 감안한다면 나시린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길을 하는데 아니 왜 포도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그러나 머리를 왜 깎지 말라고 그러나 하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신앙적 기준이 흐려지고 신앙적 기준 자체가 통째로 무너진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누아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임신 안 되는 아내가 임신한다는 건 분명히 기쁜 소식이지만 그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기르라는 거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긴 길러야 될 모양인데 어떻게 기르는 게 제대로 기르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답도 뭐 별답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답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 아이가 내 태중에 있는 동안 너는 나시린처럼 지내라. 그리고 그 아버지도 나시린처럼 살아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생명을 줄 터인데 그 생명이 태중에서 시작되는 동안 이미 그 아이는 나시린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 아이를 태중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도 나시린의 삶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미 성령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성령이 생각하게 하는 바를 따라 기도하는 바를 따라 믿는 바를 따라 살도록 우리는 이미 그렇게 존재가 규정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잉태되었다면 우리는 마치 이 마누아의 아내가 삼손을 잉태한 것처럼 그 아이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 양육법이라고 붙인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아이의 신앙은 지켜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지만 이거대로 안 살 것 같으면 뭐 아무 소용없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뭘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낼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전수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 그 옷은 첫 번째 휘장과 똑같은 감이란 말이에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로 꼬은 그 청막의 그 성막의 휘장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이. 그러니까 우리 옷이 성막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 뜻은 우리가 그 제사장이 성막의 일부나 마찬가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밑에다가 겉옷에다가 말이죠. 석류를 술을 넣고 방울을 하나씩 박았어. 그래서 제사장은 옷을 입고 가면 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그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씌워서 여호와께 성결이야. 그가 보이고 있는 시청각 교육 효과는 오로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말고 제사장이 뭐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이 시대 교회가 그런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건 이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만큼 거룩하지 않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상처럼 타락했다면 교회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는 열방의 교회를 보고 교회가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할 때 누구의 채찍을 들어 심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이방인의 악독함을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한 일에 비하면 교회는 지금 징계를 가볍게 받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나시린의 삶이 우리 안에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포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주신 제자도의 기준,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삶의 기준들을 살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존재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너희들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실 것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호와께 성결, 이 구별된 삶 이외에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태도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상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따라갈 필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과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함께 다가가지만은 그들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증언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인데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오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성별하게 구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먼저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겨놓은 가려진 7천명의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 손 들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멸망치 않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사오니 교회가 성별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별된 삶의 기준을 세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별된 삶의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성별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시린과 같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